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느 한 줄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연관이 있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유명한 명언을 모아놓은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성경을 마치 유명한 명언집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명언을 모아놓은 명언집이라면은 앞뒤의 말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말 한마디만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메가드란 사람이 한 말이죠.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또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건 뭐 또 나폴용이란 사람이 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이러한 그 두 말을 같이 적어놨다 할지라도 그건 서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한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또 쓰여진 상황이나 의미들이 각기 다른 건 또 사실입니다. 신약만 해도 그래요. 사도 바울 혼자 신약을 다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도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각기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쓴 사람이 다를 뿐이지 쓰게 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쓰게 한 분은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이 보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각기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면은 또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자기의 생각으로 쓴 것이라면은 분명히 성경은 다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다 같은 마음이 되었고 다 같은 생각이 되었고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그 의미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도 이 본문 한 절만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을 하게 된 바울의 그때의 상황들, 또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던가, 그것까지 다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서 쓸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에게 보내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저 선물 보냈으니까 야 참 고맙다,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끝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 대개 경우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지죠. 저 사람이 보낸 선물이 뭔가, 그 선물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선물을 보낸 사람의 그 마음보다는 선물의 내용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보낸 선물이 내가 볼 때에 별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찮은 걸 선물을 보냈는가, 이거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겨우 이런 걸 보내가지고 생색을 내는가, 뭐 이런 여러가지 등의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게 참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냥 뭐 밖에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면 야 선물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뭘 보내줘야 될까, 뭘 사서 보내주는 것이 선물을 하는 것이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이 참 힘든 것인데 뭘 해야 되는가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고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은 문제는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어느 걸 다 보내줘도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선물 고르기가 비교적 쉽죠. 근데 문제는 선물을 받을 사람이 부자라든가 아니면 뭐 높은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선물을 보낸다는 게 무진장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없을 것이 없는 게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거나 보냈다간 오히려 기운만 상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좀 비싼 걸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하면서도 부담해 가고 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건 뇌물의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사람이 선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물을 보내준 그 사람의 마음은 도외시해 버립니다. 그 마음은 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선물이 좋으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고맙고, 선물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은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은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선물의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돈도 많으면 겨우 이런 걸 보냈나, 이런 마음 자체가 아주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의 그 내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선물을 보낸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이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옳은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선물 자체를 하찮게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선물의 내용보다는 선물을 옥에 갇힌 자기를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으로 생각을 했다. 그 선물에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발견해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냈든지 간에 옥에 갇힌 자기를 돌아보는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지, 선물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물을 보내서 고맙다 이런 말로 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유익까지도 함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기 편지를 보고 빌립보 교회가 혹 사도 바울이 자기들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 갇힌 자기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도가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의지하고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더 바라고 있다, 이런 오해를 가지게 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덧붙인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비천에도 풍부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 말을 덧붙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자기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이 감옥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비천이든 풍부해 상관없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살았다.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옥에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기쁨으로 아무것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노라. 그런 말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뭐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선물보다는 선물을 보내주는 교회의 그 마음과 사랑에 감사함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뭐냐 이걸 가르치려고 한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의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것이다. 또 선물과 선물이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절대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게 교회다. 이것은 그리고 성령으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관계에 돈이 개입되고 무슨 뭐 선물의 그 내용이라는 게 개입되고 또 세상에 개입된다면은 결국 교통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통은 물건을 갖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 상대방의 마음을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가 날 많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선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어떤 그 선물을 보지 않고 너의 그 마음 본다 그 사람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도 선물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선물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곤란케 만들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벽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과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생각한 수준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어떤 교인집에 돌잔치를 가면서 그 가는 길에 친구 집에 이제 그 친구 목사 집에 들렀답니다. 거기서 차를 한잔 마시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돌잔치 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면서 갑자기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마시던 그 찻잔을 좀 포장해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하려고 이걸 포장하려고 하는가 물으니까 지금 돌잔치 가는데 깜박 입고 선물을 준비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찻잔을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좀 포장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떻게 돌잔치 가면서 달랑 찻잔 한 개를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걸 선물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선물은 마음인데 뭘 선물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그 포장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좋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그 친구 목사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참 그 사람 답답하다. 뭘 그렇게 저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뭘 몰라도 그렇지 그 사람이 좀 세상 그 살아가는 법을 좀 모르겠다 답답한 사람이에요.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쓰던 찻잔을 갖다가 선물하겠다고 포장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참 제가 답답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 개선하지 아니하고 그저 도를 축하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선물의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그 생각이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선물이 크다 해가지고 축하하는 마음이 크고 선물이 자꾸 하찮다 해가지고 축하하는 마음이 자찮고 작다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선물의 내용 상관없이 그 도를 축하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꼭 큰 선물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쓰던 찻잔이라도 선물을 하면서 혹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또 쓰던 찻잔 받으면서도 그걸 보지 않고 그 마음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성도의 교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선물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좀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쓰던 차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그런 쉽게 하지는 않겠죠. 참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근데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난 선물 그건 안 본다. 너희들 그 마음이 참 감사할 뿐이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생애 사도 바울이 그 우리가 보내준 선물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인지 예수 안에서 자족한 사람이었다. 그걸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내용도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선물을 한 몸이었던 두 몸이었던 그것도 마음 두지 말고 그저 난 너희들 마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다. 이것만 알아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그게 바로 성도의 교통이다. 어떤 세상 그 눈에 보인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점치고 기준하는 그런 건 절대로 성도의 교통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의 교통은 성령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뭘 주고받는가 이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바울이 선물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에 감사한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에 만족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배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이 주어 있단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이 사실 배경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의 말을 대하는 대개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만 주면은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래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본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본문 달랑 이것 한 절만 딱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달랑 생각하면은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능력 주면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일을 갖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만 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만 팍팍 주면은 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능력만 막 주면은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만 막 쏟아부어 달라 이런 얘기죠. 하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능력 주십시오 이런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 구했다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을 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 마음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써먹고 있더라.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능력만 받으면 나는 어떤 일도 다 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무한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에서도 강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일이라는 것 이게 뭘 두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을 두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의 모든 일이냐 이것 때문에 성경 읽을 때에는 그 배경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앞뒤의 내용까지 생각을 하라는 말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읽는 자세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이어서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배불렀다. 그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은 내가 하고 싶어한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신 그 모든 일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나는 배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사 내가 배고픔에 있고 궁핍에 있다 할지라도 배부른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능력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비천함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강할 수가 있었다. 그 비천함 궁핍함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강할 수가 있었고 그 비천함에서도 나는 배부를 수가 있었다. 그게 바울이 말한 능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은 자기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나는 강할 수가 있었노라. 자, 그러면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냐? 이것도 능력이에요. 어쩌면은 이게 더 큰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뭔가 심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싶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사람의 자동적인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풍부해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풍부에 매어버립니다. 내가 풍부한 게 빠져가지고 풍부함을 즐기려고 하죠. 그 배부른 거, 풍부한 걸 즐기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시큰둥해집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풍부함에도 마음 뺏기지 않았고 비천함에도 자기는 실망치 아니했다. 모든 일이 배불렀다. 풍부함에도 세상 것을 배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부른 자가 바로 나였다. 그게 나의 능력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든 비천에 빠지게 하든 풍부 있게 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형편, 모든 상황에서는 예수 안에서 강한 자로 존재할 수가 있었노라. 이런 말이 바로 이 본문 13절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능력을 받고 살아가요.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힘이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것,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를, 네가 내 일을 하라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일을 도와주려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능력을 몽땅 다 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 말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위해 주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가지고 돈을 줍니다. 괜히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와서 뭘뭘 사오라. 뭔가 목적을 두고 뭔가 할 일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는 돈 주는 것이 아버지가 날 생각해서 나 먹으라고 주는 거구나 하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어버렸다. 그건 아버지 의도를 모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는 것이지 내 필요를 보고 내가 우리의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신 능력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데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능력 자체부터 큰 오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고 비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웠다 이런 표현을 했죠. 배웠다는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로부터 항상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부터 항상 뭔가 가르침 받는 게 있었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건 가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고 살아가면서 현재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법을 예수님께로 가르침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에 빠졌으면 그 궁핍하면서 배부른 것을 예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우리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께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궁핍이든 배부름이든 간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풍부함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는 게 있어야 되고 궁핍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궁핍이 궁핍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풍부가 풍부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천에 빠지게 하시고 풍부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뭔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묻고 거기에서 가르침 받는 게 있고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늘 이 하루에서 배운 게 있었다. 그런 고백이 남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처럼 배웠다 이런 말이 나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성경을 배운 것이 예수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딪히면서 때론 성질을 내고 때론 원망도 하고 때론 낙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날마다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배워가는 것이고 각기 서로 여러분이 겪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여서 자기 가르침 받은 바를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자가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입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많이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삶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사는 것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가 활동하시고 생명이 증거되어진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탱개쳐버리는 그런 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란 얘기죠. 이게 신자의 참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난 신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차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활동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신자의 삶은 생명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활동이다,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신자의 삶이 세상에서 실망과 낙심과 또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남아있을 수가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힘을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비천에 처해서도 자족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할 수가 있었고, 풍부에 처해서도 그 풍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강한 자였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강한 자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강한 자로 살아가자. 사도 바울이 오기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주님으로 강한 자였기 때문에 오기에서 찬송하는 것,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신자였다는 것. 신자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힘으로 강한 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게 신자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주님의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에게로부터 능력을 얻고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갖다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뽁바위처럼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없어서 하는 이런 것처럼 능력을 생각했을 때에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능력받은 적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 나올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뭔가 힘이 팍팍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능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조차 감을 못 잡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만 사는 사람 역시도 주님이신 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잘 될 때에만 내가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바로 자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앞세운 주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되는지 알 것이고, 또 실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신자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자는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한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또 신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라 주신 능력으로 여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든 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한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능력받은 사람은 비천함 가운데서도 실망치 않아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처럼 풍부함에 처해서도 풍부함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미 능력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면서 내가 능력을 받았는가, 이걸 모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런 고백 자체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서는 풍부한 거 보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시는 힘으로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능력 받았기 때문에 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다가 여러분 생각은 크고 거창한 것으로 여기지를 마세요. 비천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사랑을 당한 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바울의 의도 속에서 난 그리스도 안에 당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을 의지한 대로 살아갈 뿐이다. 내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걸 아신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능력 받으신 분들입니다.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참으로 축복된 자리에서 무한한 능력의 그 존재로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맥 빠진 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신 능력 때문에 강한 자로 살 수 있었고 그 강한 힘 때문에 빚진에 처해서도 배부른 자였고 풍부에 처해서도 그 풍부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셔서 능력 주셨고 강한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배부를 할 수 있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는 신자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